7장은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대부분이 스데반이 행한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그 중요한 부분을 먼저 좀 지적한 다음에 부분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 물음에 대한 대답이 7장 거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7장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고 물으면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고 물은 질문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물은 이 질문의 내용을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말은 그 앞장 끝에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스데반을 그 고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죄목 뭡니까? 스데반이 당한 죄목을 요약하면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 요게 핵심이죠. 이 거룩한 곳은, 이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율법.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지금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으니까 스데반의 답변은 뭐겠어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며 율법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요, 성전과 율법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걸 먼저 아시고 이 설교를 읽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 혹 아세요? 이 긴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 핵심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절 가지고 짐작할 수 있는 바는 틀림없이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둡시다. 그러면 스데반이 같은 질문입니다만 스데반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언급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누구까지 이야기했어요? 솔로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면을 제일 많이 차지한 인물 모세죠. 왜 그럴까요? 왜 모세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고 그 얘기가 솔로몬에서 끝이 났느냐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모세가 준 율법 때문이다. 절반은 맞습니다. 하나도 답변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절반은 됐고요. 그 다음에 왜 모세 이야기를 많이 언급했으며 솔로몬까지만 얘기하고 그 이후 역사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면
솔로몬도 그랬죠? 맞나요?
아니요. 솔로몬하고는 전 관계없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좀 봐오시라 했는데 봐오셨으면 이거 다 금방 나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모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말 안 했는데 그게 왜 솔로몬까지 가서 뭐 졌느냐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또 솔로몬은 뭘로 유명하죠? 성전 건축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성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하고 모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모세 시대는 성막에서 예. 예. 솔로몬은 그 완성해가지고 성전으로 완성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연결해서 잘 말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것은 모세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소, 성막을 지었지 않았느냐. 그걸 그렇게 내려오다가 솔로몬 때 와서 성전이 완성된 거다. 이러면서 성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어떤 성격을 이야기했느냐 말이에요. 성전은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세워졌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떤 거냐고요? 48절을 보세요. 48, 49, 50에서 중요한 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성전의 이야기를 쭉 훑어봐라. 그리고 우리 조상 선조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성전 모독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뒷이야기가 그 뒷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면요. 그 스데반이 아주 지능적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한마디 뻔 것도 안 했는데도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계시냐는 말이야. 52절 중간쯤에 보시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잡아 죽였는데 너희는요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가 됐단 말이야. 그 의인이 누구냔 말이죠. 입도 빵긋 안 하면서 자꾸 예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 속에 거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허문 게 아니고 너희가 성전을 허물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수 죽인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37절을 보세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럼 모세가 율법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같은 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모세가 세운 율법을 얼마든지 고치거나 폐하거나 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너와 같은 그 선지자를 세울 테니 그 다음에요. 그 신명기에 올라가면 이 구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 잘 압니다. 이 구절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가거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폐하거나 완성시킨 이 이야기들은 너희가 들어야 할 말이다. 그게 이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 그 모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하고 싶은 핵심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행한 이 일들을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율법과 성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를 설명한 것이 그 유대인들이고 이 스데반의 설교고요.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요. 제일 끝에 보세요. 그 5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끝마다 모세 모세거든요. 우리 조상 모세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자기 이야기하는데 스데반이 하는 설교의 요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모세가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불러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모세 모세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듣기에 참 찔릴만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요. 너희 조상들은 말이다. 너희 조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들었느냐? 모세에게 너희가 정말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모세 때 너희가 얼마나 반항했느냐. 그 얘기를 몇 군데서 걸쳐갑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했으니 결국은 하나님께 대항한 거라는 얘기를 이 모세 얘기를 들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35절인데요. 너희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도 다 그대로 하고 있구나. 35절 보세요. 누가 너를 관음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인마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그거 모세가 한 건 아니죠. 모세를 보고 한 소리입니다. 모세를 보고 누가 너들을 우리 재판장이 되라고 했느냐. 그 말 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거절해버렸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느냐. 요건 모세가 그 젊은 시절에 왜요? 애굽의 관원을 한번 때려 죽인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말려줬더니 했던 말이 요 말입니다.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모세가 나섰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못된 소리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도자로 보내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는 짓이 딱 그런 짓이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대목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43절까지 상당히 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출애굽할 때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너희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모세에게 대적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광야 교회, 흔히 이건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광야 교회에서도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더니만은 너희들 하는 짓이 딱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1절부터 또 직설적으로 그냥 퍼버버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 중에 말이야 누가 이런 짓 안 했느냐는 얘기를 그게 막 따져댑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 조상은 그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쭉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느냐. 그래서 지금 세 종류를 언급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지도자로 불림 받기 전에 모세를 거부하던 자들, 그 다음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갈 때 그때 거절했던 사람들, 그 이후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항한 무리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했던 너희는 너희 조상과 어떻게 그렇게도 잘 닮았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읽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지 유대인들은요. 조상들 이야기부터 쫙 해가 내려오면서 구구절절히 저놈이 우리를 저렇게 찔러대는구나 하는 걸 잘 이해 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아니 참 미안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기본으로 전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아나갑시다. 이제 부분적으로는 뭐 다른 얘기도 좀 될 수 있지만 그 스데반의 줄거리는 바로 모세를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죄냐를 언급하는 것, 이것이 그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조금 보완해갑시다. 2절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났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왜 떠났는지.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떠났다. 뭐 떠나라 한 번에 떠납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아버지가 떠나자 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말 안 들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다 가는데 안 떠난 놈은 뭐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 분란이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요. 옛날에 그 김만철 씨 가족을 이끌고 우리나라 올 때 그 장면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아, 일본을 한국으로 바로 건너오면 간단할 건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잘 모르시죠? 그 일본의 어느 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항구에 묶여가지고 꽤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으로 가겠다 그러면요. 한국으로 바로 건너와 버리면 자기 소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으로 안 옵니다.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으로 가 있는데 대만으로 간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때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분이 몇 분 계실 테고 저하고 세대가 달라서 그런 분도 좀 계실 테고 그런 것 같네요. 이웅평입니다. 이웅평이가 간 이유가 뭔지 압니까? 봐라, 나도 살아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너 이웅평이 알지? 내가 이웅평이다. 나 지금 살아있다. 한국으로 오느라. 이래가 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왜 한국으로 안 오고 대만 간지 아십니까? 불안하거든요. 한국으로 우리가 만약에 가면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교육받고 컸는데요, 뭐. 그리고 한두 사람이면 어떻게 오겠는데 거기에 천안들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국으로 가기를 반대했던 사람이 그 천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혹시 저 김만철 씨 가족이 김포공항에 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그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다들 활짝 웃는데 왜 웃을까요? 사진 찍을 때 활짝 웃어요. 왜 웃을까요? 웃으라 했기 때문에 웃는 거죠. 그래서 그 웃음이 그 우리가 보통 웃는 그런 웃음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안해가지고요. 뒤편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팔 없이 살 수 있을까 해서 불안해서 이렇게 숨다시피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처남이에요. 오죽하면요. 그 이웅평 씨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이웅평인데 나도 지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래가지고 겨우 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가족 간의 그 의견 조정이 어려웠겠느냐는 거 보면 이해가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자 그러는데 한 놈이 안 가겠다고 버틴 거는요. 그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왜 떠났겠느냐? 성경에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힌트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 꿈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그 아버지에게도 나타났는데 영광의 하나님은 말이 좀 좋아 보이지만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분입니다. 영광이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냥 막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다음 위험에 가득 찬 분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도 같은 꿈을 꾸었고 아들도 같은 꿈을 꾸었고 그걸 한 2, 3일 같이 꾸어버리면요. 야 이거 거부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가자.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미쳤나 왜 떠나냐 하고 버티는 거 꼭 생기거든요. 아마 안 떠난 아들이 그래서 안 떠났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다가 가나안까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란에 사실은 오래도록 그냥 머물러 살았습니다. 쉽게 못 가는 이유가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우리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근거 하나가 여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보고 대단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란에 여러분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것은 창세기를 좀 봐야 됩니다. 연도수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거기서 재물과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객지에 가서 재산을 모은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세월이 흘러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하나 기억하시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살던 하란은요 가장 북쪽 지대입니다. 거기서 강만 걷느냐 다른 나라입니다. 강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 갈 수 없어서 출발은 했는데 그래도 자기 말이 통하고 자기 법이 통하는 마지막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오랫도록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가라 해서 그래서 떠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한 그 요지도 어디에 있느냐면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사건 별로 언급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 줬다. 안 줬는데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자 하는 출애굽 사건하고 살짝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 때 모세와 관련돼 가지고 주어진 율법과 성전 그 얘기 하려고 그 조상 때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나 야곱은요 출애굽하고 직접으로 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 버린 겁니다. 지나가고 이제 요셉은 이야기는 좀 해야 되죠.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 조상이 팔았더니 하나님이 요것도 또 눈치 빠른 유대인들은 요거 들으면서 또 조금 뭔가 낌새가 다르구나 하는 걸 눈치챌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팔아버렸는데 그 팔린 요셉을요 하나님은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셨다. 이것도 상당히 바닥에 뭐 잘못이 깔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여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북새통을 떨어가 결국 처형해버렸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가 되나요? 우리 조상 닮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랬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 생각을 밑에 도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스데반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들을 하고 논쟁을 해서요. 다 굴복시켰다는 게 그냥 막 고집 세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지혜와 기능이 있었단 얘기인데, 요런 얘기들 보세요. 밑에 쫙 깔면서 발목 빼도록 그렇게 짚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또 출애굽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게 다시 또 설명을 쭉 해냅니다. 14절까지 가고요. 15절 가셔서 15, 16절을 좀 유심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5절이요. 이제 죽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조상들이 죽고 장사된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이 부분이요. 누구의 장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에요? 15, 16이 장사 얘기, 장사 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누구의 장사 얘기일까요?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럼 누가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과 자기는 야곱이고요. 우리 조상은요? 아마 이름도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 묻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런 데서 이제 평소 실력이 들통나는 겁니다.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장사 지냈다고 말하면 구체적으로는 야곱하고 요셉하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디에 장사 지낸지 혹 아세요? 여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이게 야곱의 장사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요셉의 장례를 말하는 거냐 제가 묻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장제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두세요. 안 그러면 잘 안되니까요. 하나는 창세기 33장 19절. 거기 아브라함이 땅 산 묘지 산 이야기 거기 나옵니다. 또 하나는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요셉과 들고 나오면서 네. 야곱과 죽고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죽었을 때에 바로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요. 거기서 70일을 애곡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참 희한한 일이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에요. 애곡 사람들은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뭐야 좋은 차 까번쩍하는 차 쫙 끌고 와가지고는 그 총구석에 와가지고 70일이나 울고 갔다. 그럼 그 다음 생각할 때는요. 정말 희한한 일이 다 있네. 그래서 그 지명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애굽 사람의 곡함 이런 지명이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 행렬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가내장에 뒀다가 출애굽할 때 뼈를 가지고 나오죠. 나와서 그렇게 다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15, 16절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야곱의 장례를 말하는 거냐 요셉의 장례를 말하는 거냐 그런 건데요. 공부 좀 하실래요? 두 곳을 찾아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면서 스스로 이게 야곱의 장례를 말하는지 요셉의 장례를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이 틀렸네 이런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다 하고 가야 되겠네. 저기 15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장사된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장사 지내려고 산 땅은 어디죠? 워낙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실 수 있는데 막벨라, 예 맞습니다. 막벨라 곳 어디 있는 거죠 그게? 아 물론 가나안 땅이죠. 세겜도 가나안이고 막벨라 굴도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있던 곳은 낮은 지명으로 말하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고 그 땅을 탄 사람 이름은 에브론이고요.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야곱이 장사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아닙니다.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무덤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장례된 것은요 16절 잘 보셔요.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고요 누가 샀느냐 하면 야곱이 샀습니다. 16절을 다시 읽을게요. 야곱이 세겜 하므르의 자손에게서 은이 아니고 금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요셉의 장례를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16절을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이 세겜 하므르의 자손에게서 금으로 값주고 산 땅에 매장했다 이래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야곱의 장례를 말한다 할 것 같으면 16절을 뭘로 읽어야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에브론 그러니까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땅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그 야곱의 장례를 말하는지 요셉의 장례를 말하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그 두 개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림처럼 짬뽕이 돼가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틀렸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틀렸을까 아니면 이 설교를 옮길 적은 누가가 틀렸을까 이래서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고쳐 읽어야 하겠구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15절에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여기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는 이래 됐고 우리 조상 요셉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요 두 개의 장례를 한꺼번에 그냥 꽂혀가지고 하나의 그림처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냥 읽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성경 다른 두 곳의 내용하고 이렇게 쫙 해나가면 이런 현상이 생겨져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 잠시 착각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정신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두 장례 그림이 하나처럼 섞여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더니 봐라. 이렇게 틀린 곳이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게는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능적으로 한 줄 가지고 두 그림을 업체가 한꺼번에 다 그려내버린 그런 방식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섯 얘기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20절에 났다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모세 이야기가 어디서 끝납니까? 적어도 44절까지 가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 이야기에 중에서 우리가 좀 며칠 전인가 어디선가 다른 공부 전에 이 얘기를 꺼냈더만 누가 아주 반색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거 꼭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설명 참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요점이 뭐냐 하니까 어떻게 왕자가 돼가지고요 일국의 왕자 그것도 요즘 이런 왕자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자가 하급 관리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도망을 가야 했느냐 이해가 잘 안 간다. 저렇게 보면 그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어떤 기록을 남길 때 그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거든요.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아, 이 얘기가 여기서 나왔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성경이 너무 이상하게 적어놨어요. 40일을 금식하시네. 그 다음 한절 줄이신지라. 그럼 40일 금식하면 배고파요? 네? 아니 40일 금식하면 배고파요? 잘 몰라요. 안 해봤고 안 해 꼭 해봐야 합니까 어디? 네. 40일을 금식하셨더니 줄이신지라 일선한데 이걸 보면요 참 웃어야 될지. 그럼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셔. 전 들어봤어요. 39일째 포기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39일째, 38일째 포기한 사람이요.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그 포기를 해요? 그거 하루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눈에 베이는 게 먹는 것밖에 없고요. 온갖 냄새가 다 그렇게 예민해집니다. 도저히 안 견딜 수 없으니까 잠을 자면 편한데 그래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1분밖에 안 지냈더랍니다. 그럼 24시간 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숨을 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를 잘 보여주는 말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갖다가 성경은요 한마디로 줄이신지라 이래놨단 말이야.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거 봐도 아 배고파는갑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큰일을 하나 저질렀는데도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그냥 뭡니까 바로가 죽이란지라 그래서 도망간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5절 보니까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여러분, 애굽의 하급 관리 하나를 때려 죽일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를 여기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사람 하나 때려 죽인 정도가 아니고요. 적어도 모세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해내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든 실천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실천에 옮겼다면요. 하급관리 하나가 문제가 아니죠. 바로가 보기에는요. 반역입니다. 그럼 왕자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나요? 왕세자가 다음 왕자리를 이어받을 왕세자가요 우리 아버지 빨리 안 죽나 하고 이런 눈총 보이면요? 자기 죽습니다. 반역이 됩니다. 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도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물며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됐다면요? 망명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간단하게 한 줄로 언급하고 말았지만 모세가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걸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건 25절이 그걸 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럼 모세가 나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만한 저게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기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또 22절에 보니까 학술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나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지 이 구절은 잘 기억을 안 해요. 못한다고 버텨던 거는 80세 때의 일입니다. 요 때는요? 40대의 이야기입니다. 40대는 모세가요 권력의 절정에 있었고 말과 행사가 아주 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 자리에 있으면 말이 어설퍼도요 그걸 아무도 비아냥거리지 못합니다. 어설픈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서 다 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인도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하나님한테 떠밀려가지고 떠밀리기만 하면 다 그렇게 위대해지나요? 하나님에게 떠밀렸어라는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떠밀려가지고 나가 일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등 떠밀렸어. 하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그렇게 밀어내면 결국은 누가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밀었다. 다른 말을 바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 자기가 가졌던 권력이나 말과, 뭡니까? 말과 행사에 능한 거는요? 자기 생각이죠. 이건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죠. 아, 나중에 도움 돼요? 아, 모세 오경을 썼으니까 도움 된 거네요? 여러분, 내가 가진 권력과 내 말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믿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그가 배운 학문이 빛을 봅니다. 그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그가 가진 능력은요,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모세 오경 하면 됩니까? 모세 오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를 꼭 기억을 하셔요. 모세가 그 글을 남겼기 때문에 유대교가 성립이 되고 또 기독교가 성립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을 맡기느냐고요? 그럼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길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준비되고 힘쓰고 노력하던 그 사람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치명적인 말이요. 말 배운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울 봐라, 바울.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가 한 게 뭐냐? 교회를 출판한 것 밖에 더 있느냐? 말이 한다고 까불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소름 끼치는 말입니다. 그래, 배우지 말고 전부 바보같이 살아라. 이 말이죠. 바울이 그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출판했다. 맞는 말이죠. 일부 맞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학문은요? 바로 유대인들하고 붙어가지고요. 사고 이기는 훌륭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위험하기 짝이었지만 그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돌아섰을 때는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느냐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구약시대는 모세의 학문이 모세 오경을 남겼고요. 신약 들어와서 신약의 바울의 학문이요. 도대체 몇 권이나 썼어요? 27권 중에. 13권, 절반, 그 절반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저 신약은 바울 교단고까지 말한 사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의 서열이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나올 겁니다만, 누구보다 낫는지 아세요? 그가 나중에 데리고 다녔던 신라 있죠? 신라보다 급수가 낫습니다. 아, 급수가 나오냐고요? 그거 없죠. 서열이나 급수락한 얘기는 전혀 없지만, 나중에 이름 나오는 순서라든가 임무 맡은 걸 보면, 신라가 나중에 바울을 그 감독하는 입장에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을 수종하는 경우가 되어버리지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모였을 때, 바울은, 그, 성경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우리가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열로 치면요. 아, 참 밑입니다. 그럼 그 서열 높았던 분들이 뭐 남겼어요? 아니, 큰 일은 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입장에서 보세요. 그 서열 높았던 분들은, 한 권, 두 권, 없는 사람 많아요. 베드로. 두 권이나 남겼잖아요. 그죠? 짧아서 좋긴 하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이 기록이라는 게 세계적인 네? 문서로 번져 나가는 기가 힘들었을지.
힘들었는 게 아니고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 없이 교회가 세계화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한 일을 바울이 했다는 뜻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그 목회자들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잘 모르는 사람요? 좀 있습니다. 성경 볼 기회를 잘 없었어요. 아, 성경을 언제 제일 많이 볼까요? 목사 되기 전, 목사 된 후. 되기 전에요? 예? 네? 아, 목사 고시 볼 때, 불합격입니다. 목사 고시 할 때 볼 때 성경 한 번도 안 봅니다. 왜? 목사 고시에는 성경 시험이 없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요?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못 봅니다. 네. 신학교에서 성경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 볼까?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는 성경을 많이 못 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요. 에스라가 두 개가 있는데, 에스라 성서 연구원 가는 데 가서 2년 동안 합숙하면서요. 거기서 성경 본문만 읽고 공부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이 보통 신학교 마치고 잘 갑니다. 물론 신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을 왜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신학교에서 성경을 별로 못 읽으니까요. 뭐 하냐고요? 그거 아니라도 목사가 되려면 알아야 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럼 성경 언제 읽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성경 준비한다고 성경 많이 못 읽어요. 한두 구절 꺼내 하나 놓고 그거 맨날 실험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주로 중고등학교 때, 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읽은 거는요, 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아니,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바쁜 거, 전 참, 제가 집사 시절에, 목사님들 바쁜 걸 참 안타깝게 본 사람입니다. 혹시 교회 옮겨서 다른 교회 가는, 그때 강도사님들 보고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좋은 교회 가셔요, 제발. 왜요? 있던 게 내가 보기에는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신방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다 쫓기고 어떻게 할 거냐.
바쁘다고 성경 모여드리는 건 아니시겠는데.
뭐 그건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서 좋은 저게 본때를 하나 보여주고 온 게 이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게 뭐냐면, 시험 치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내가 해놓은 성경 공부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치러 가더라. 저하고 같이 뭐 먹고 자고 했던 친구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여전하시겠지요 하는 얘기를 해옵니다. 시험 친다고 누구는요, 밤을 새워서 시험 치고 가는데, 시험 치러 가는데 일어나더니 자기가 해야 될 공부는 성경 공부 우스이닥 하고 그거 먼저 해놓고 시험 공부하러 가는 사람은 우리 동기들 이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신학교 공부야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하는 얘기 맞아요. 그래서 신방 때문에 뭐 어떻게냐 자기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언제 열심히 읽느냐? 본인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것도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머리 잘 돌아갈 때 그때 성경 많이 읽은 게 참 복입니다만, 자 그래놓고 요즘 중고등학생 한번 보세요. 언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을 틈도 없어요. 정말 가방에 성경책 저 넣어 다니면서 그나마 읽으려고 한다면요. 옛날 우리들 안 그랬습니까? 공부한다고 그래 바빠서 가방에 성경책 넣어 다녔거든요. 그렇게 좀 해야 될 터인데 지금은 참.
근데 그게 그런 이런 게 그렇게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에 의한 습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말고 그나마도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 그나마도 성경을 학교 갖고 다니면서 자습 시간이라도 뭐 연교시에도 읽고 하지만 그냥 요즘 애들은 엄마들도 우리 신앙을 가진 엄마들도 학교 공부가 우선이지 신앙 공부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우리들부터 좀 고쳐나가야 해.
아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다 어른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그러면서 신앙 우선으로 하느냐 말만 그렇지 공부가 우선이냐 뭐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느냐? 여기 OX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학교 갈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래놓고 OX 물으면요? 오요?
아니, 그게 또 맞죠.
부분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다 신학교 가면 안 돼요. 또, 그 열정이 있는 사람,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신학교 다 보내면요? 안 돼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 가서 목사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인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질 잘 내는 사람 신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신학교 가면 성질이 좋아져가 오지 않을까요? 막, 그래, 옵니다. 이러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게 그리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성질 못 됐다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또, 하나님 도구로,
아, 그건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냐고 말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냥 열심히 있다고 보내는 게 열심은 있는데 잘 못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렇게 산다고 할 때에 비로소 그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빛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무시할 일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세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는 것이 나중에 귀하게 사용되었음도 잊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뭐 꼭 신학교 갈 사람만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이걸 잘 깔고 닦고 키우는 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교회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라는 점은 잊지 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루룩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셨던 표현인데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해서 나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독특하고 특이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이삭 때도 살아계셨고 야곱의 때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때에도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 아주 특이하게 사용하셨던 적이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부분적으로는 좀 그렇게 설명하고요. 뒷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 내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스데반 자신에 대한 비난의 해명성 성격이 아주 짙어요. 자기가 받은 비난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한데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불러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한번 불러내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만들어내는 백성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불러내서 만드는 무리들을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불러내다.
에크가 바꾸란 뜻이고요. 클레시아에서는 칼레오, 부른다는 뜻입니다. 불러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자꾸 불러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서 교회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바탕 속에 은연히 깔려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 그러셨으니 또 한 번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깔고 있는 거죠. 이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죠? 설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뭐,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어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넓혀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대상으로서의 인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것이 그 설교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예수가 빠지고 없다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설교 실컷 했는데 주로 이제 뭐 시사 평론, 그다음에 도덕적인 이야기,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 실컷 해놔도 그 속에 예수가 빠져 있다는 그건 설교는 아닙니다. 도덕일 수 있고 훈계일 수는 있지만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 전체를 통틀어 보면 여러분 예수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예수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란 말 안 쓰면서도요 교묘하게 예수의 사역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말만 꺼내면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란 말을 입에 담지 않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교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스데반이 이 안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사람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자고 세우시려고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리라 한 의인. 그가 너희가 바로 잡아 죽이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그 의인. 그가 바로 예수다. 내가 얘기 다 했잖아. 말은 안 하면서 그래요. 여기 참 지능적이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란 말 듣기 싫고 교회란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꾸 예수 교회 쓰지 마세요. 안 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안 쓰면서도 변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지능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용어 자꾸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기는 한데 좀 지혜롭지는 못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 뭐 포항에도 있고 서울 같은 데 가면 종종 있습니다. 지하철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초창기에는 대단히 위력적인 구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이 선포한다는 측면에서 용감하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지혜로운 전도의 효과를 발휘하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거부감이 너무 세요. 교회 자체가 거부감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무식하고 막무가내냐라는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는 조금 바꿔볼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도요, 교묘하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혜는 우리가 본을 좀 봐도 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굉장히 지능적이고 멋진 설교를 했고 그것 때문에 듣지 않으려던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거부 못해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힘들어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설교를 잘했느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슴 찔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민하게 하고 끝을 맺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거기다가 설교와 관계없는 소리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세반이 죽고 말았잖아요. 스데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안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56절요? 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막 보느라 보더라도 그 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나요? 스데반이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는요, 유대인들이 찔렸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말은 맞는데 어떡해. 결국은 돌을 들어서 치자라고 하게 된 거는 56절 때문이거든요. 용은 말 안 했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요, 그가 한 모든 말을 다 생각해서 이게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꼭 집어서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스데반이 56절은 안 하고 혼자 그냥 즐거워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성장이나 교회가 살아나가는 것은 스데반 혼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교회는 살아갑니다. 스데반은요,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 감격을 외쳤을 뿐인데, 그것이 결국은 스데반의 죽음을 불러오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냥 죽이고 싶었지만 그냥 못 죽였잖아요. 밤에 자고 와서도 재판을 과정을 거쳤고, 또 실제로 정치적인 죄목으로는 처형할 권한이 자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현장에서 쳐버렸거든요. 이게 불법적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측면도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죽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죽으면서도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있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돌이 날아와가지고 저게 얼굴이 깨지고 피가 터지고 이런, 이건 몹시 아플 텐데, 그 판국에도 이럴 수 있었던 거 보니까 안 아팠겠다, 그죠? 여러분, 저기, 그, 모르핀이라고 그러나요? 아편이라고 그러나요? 병원에서 주사 놔놓고 난 다음에는요, 톱으로 뼈를 썰어도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 광경은요, 아편보다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편보다가 더 강력한 기쁨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아픔보다가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아주 기쁘면요, 고통도 슬픔도 다 이겨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기쁨이 그런 거라는 것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요? 몹시 행복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면 이 기쁨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뒀다 그러는데요. 왜 옷은 왜 벗어요? 사울은 이때 스데반을 죽이지는 않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 벗어놓은 거, 옷 지켜주는 일이 했네요, 그죠?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은, 저기, 책임감을 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누가 먼저 인사할까요? 성경 읽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 하면서 읽으셔요. 재밌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사울이 자기도 돌에 한번 맞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그 이튿날 또 일어나서 그 성에 또 전달을 또 들어간 장면 하나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을 또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미안함이 어디서 해소가 되는 거니까 자기도 한번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과 스데반이 하늘나라에서 만났습니다. 인사가 참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그냥 한번 재미나면 생각해보세요. 야, 나도 한번 맞았는데 되게 아프더라. 그래서 미안하다 안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몰랐어.
맞아요.
근데 내가 맞아봐야 아프더라.
아, 그럼 좀 덜 안네, 그죠? 그때 나도 몰래가 그랬는데 나도 나중에 맞아보니 되게 아프더라.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니는 아프더라. 난 하나도 안 아프던데. 자, 맺어보십시다. 그, 이 사도행전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확 변해버립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전도 양상이 달라져요. 교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지 혹 아세요? 스데반의 사건 이후에 그 뒷부분의 사도행전 이야기는요? 뭐, 긴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탁 요약하면, 전도는 전도인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이제 사고 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엔 아주 사고를 쳐요. 주 자식들이 돌았나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게 뭔 얘기죠? 이방. 아, 이방 가기 전에 하나 거쳐가 가죠. 사마리아 전도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에 전도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얘기가 그 뒤부터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저, 스데반의 죽음 이전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만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서 전도하고 교회가 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사건을 기점으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스데반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사마리아와 이방인으로 번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스데반이 안 죽고 좀 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스데반 개인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이 스데반을 잃어버리고 교회는요,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일지 모릅니다. 우린 때로는요, 저렇게 아까운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싶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도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아쉽고 지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